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를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 이렇게 에덴 장로교회 이런 기쁜 날이 참 기쁜 일들이 많은 때에 또 이렇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플러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그 LA에서 조금 한 2, 30분 정도 이제 차로 이렇게 운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이제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계속 교육을 이제 박사원을 이제 맡아서 이제 계속 제가 섬기고 있고요. 미국 온 지는 제가 99년에 이제 미국에 와서 한 17년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한 원래 미국에 남을 계획은 아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사역을 맡겨서 학교에서 또 섬기고 저도 주일마다 또 설교자로 지역교회에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참 저한테는 참 이렇게 또 다른 그 기쁨과 이렇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유스그룹하고 EM하고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제가 임시로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런 은혜로운 그 찬송과 제가 익숙한 이런 한글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예배를 참 오랜만에 드려요. 그래서 참 상가대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오늘 너무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참 참 복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 또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다 같이 말씀 가운데서 좀 큰 은혜를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소명에 일치된 삶이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사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그 군영에 일단 구류가 되어 있으면서 물론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무고를 해서 그래서 이 보호 차원에서 이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 이런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럴 때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26장에 보시면 이 델릭스라는 그 총독하고도 좀 이야기를 이미 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유대의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런 왕인데,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왕이 이제 총독을 방문을 예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참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 무죄함을 이제 말하는 가운데 간증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같은 간증의 한 부분이에요. 이미 앞부분에 오늘 본문 13절 이전에 보시면 이미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 사도는 아주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특히나 더 그렇지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왜냐하면 아주 이름 높은 그런 교회의 박해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럴 때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 앞서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이것도 저것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위임받아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는 어딘지 찾아가는데, 특별히 외국 성에까지 자기가 쫓아가서 거기에서 사람들 붙잡아서 회당에서 붙잡았으면 그들을 매질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를 저주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뭐 등등 이런 온갖 못된 일을 자기가 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죽게 하는데 자기가 찬성의 투표도 한 바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울 사도가 왕년에, 우리 왕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왕년에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모습이고, 자기 자신이 상당히 자기 자신의 이런 삶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과거의 기억입니다. 자, 그런 과거의 기억을 이제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13절부터는 180도 달라진 그 새로운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칭으로 간증 형식으로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야기를 두 번 했는데 1인칭으로 했고요. 또 한 번은 누가가 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제 묘사하는 이런 기록이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번 사도행전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본문은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이제 간증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왕년의 바울하고 지금 새롭게 달라진 바울 사이에 세 가지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근데 둘째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새롭게 각성하게 되었다는 거. 그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소명에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다시 한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새롭게 각성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 하나님의 소명에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본문에서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좀 연결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됐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온갖 나쁜 짓을 하는지 그와 같은 논리가 자기가 분명히 서 있지 않은 가운데서 무조건 싫어서 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논리가 아주 정연한 사람이고요. 랍비이면서 유대인 신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확신하고 신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알 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알았던 예수는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알았던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그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죄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범죄로 죽은 사람이고 심지어 그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잖아요. 나무는 유대인의 특히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주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런 주장을 막 하고 다니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약속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만드는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의 일을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온갖 이단 같은 이런 사상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그것이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심취되어 있고 율법에 자꾸 하나하나까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던 이런 바리새인 또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가르침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이런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바울이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어떤 것들은 참 괜찮은 것들이 있고 또 예수님도 나름대로 좋은 선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고 자, 이런 부수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런 훌륭한 면들을 뭐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그런 예수님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다는 것 자체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언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비느하스가 그 민수기에서 이런 족장 중에서 이 모압 여자와 이렇게 음행을 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임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민족 가운데서 멈춰지는 뭐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던 게 아니라 알긴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그당 예수님을 다음에 세계에서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에 보시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엄청나게 밝은 광채 빛을 비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땅에 엎드러졌고요. 14절 보니까 또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빛이 비치고 그다음에 정말 우려 같은 큰 소리가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혼돈 가운데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이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고 이런 우려 같은 소리 나는 것은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사건의 징조들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할 때 이거 뭔가 이제 보통의 일이 아닌 것을 이제 느끼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묻잖아요. 15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내게 고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사울이 그때 바울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의 표현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로 이겼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바울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이 온 것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동안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알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듣는 이야기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나 나를 박해하는 것이나 똑같다 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강한 빛 가운데서 이 하늘에 높이 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그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 하늘 높이 올림 받아서 하늘 보좌 위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전에 자기가 상식이나 또는 그 당시 통속적인 관념에서 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런 것이 얼마나 자기를 이런 엉뚱한 길로 가져왔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오늘날 말하는 안티 기독교의 그런 원조가 된 거예요. 안티 기독교. 기독교를 미워하고 어쨌든 뭐 오늘날의 현상은 또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잘못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 오히려 예수님을 거슬리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행동들을 그가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죽으심이 저주받아 죽은 죽음 맞는데 근데 이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과 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 예수님의 저주의 죽음 자체가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런 많은 저주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십자가 나무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바울의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에 와서 한국에서는 한 번도 교회에 안 다녔는데 여기 와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사교적인 그런 의미에서라도 어쨌든 다 교회 다녀야 된다니까 다 와서 계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은 공자나 맹자나 또 소크라테스나 많은 그 철학자들, 윤리적인 아주 성현들이 가르치는 그런 좋은 가르침을 베푸는 좋은 본부의 위인들 중에 한 분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로마의 그 압제에서 그 있는 그런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어떤 혁명적인 일을 꿈꾸다가 결국 정치적인 그런 어떤 혁명에 깨었다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쓰고 이렇게 어떤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해진 이런 아주 정치적인 그런 운동의 선구자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들을 좋아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그러고, 정말 대단한 분, 그래서 이런 지혜에 대한 가르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요한 어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될 것으로 여기고, 그냥 그런 좋은 분 정도로 여기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듣고 들은 사람들, 만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결코 어떤 정치가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어떤 이 세상의 현자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이 세상에 뛰어나다는 지략가와도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아무 죄 없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높임 받아서 주라는 이름을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무릎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주,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예배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게 여하튼 예수 예배 대상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변화가 있기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까지 잘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 놀라운 어떤 변화 역사, 또 우리 삶의 방향이 정말 새롭게 조정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새롭게 각성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참된 그 인생의 목표를 바울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대답을 하고 나서 16절에 보니까요, 이제 바울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가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기본적으로 어떤 소명이냐면 예수의 종과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소명을 지금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그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바울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 지금 예수의 종과 또 사환이란 말 종으로 좀 더 쉽게 바꿔서 표현하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이렇게 소명을 받는데, 그와 같은 소명에는 이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잠깐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첫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를 때는 바울 그 자신도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니까 무지한 가운데 열심만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자기가 가져왔잖아요.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유대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눈이 가려져서 소경처럼 예수님이 누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빛도 모르고 빛으로 나올 생각도 하지 않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있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소경된 자의 인도자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들이 완전히 눈이 가려진 자기 자신들이 소경인 것을 모르는 그런 소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런 가운데 있었다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이제 그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을 그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을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보면 사실 이라크 쿠르드족 얘기 좀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자살 폭탄도 있고 쿠르드족이 참 많은 그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특별히 이라크 지금은 또 이슬람 국가 ISIS가 최근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 기독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그것을 막 계속 이런 언론에 이제는 유튜브나 이런 데 막 띄우고 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그들이 어둠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둠 속에 있어서 빛된 빛으로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어딘 나를 가르쳐주는 이런 자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 한 가지 목적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눈을 떠서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 구체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소명의 구체적인 목적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시거나 컴퓨터를 이렇게 집에서 하시다 보면 거기서 공장에서 딱 만들어 나오는 세팅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셋업을 하면 그렇게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원하면 이제 내가 바탕화면을 바꾸거나 기능을 이것저것 하거나 앱을 깔거나 지우거나 아니면 컴퓨터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깔거나 또 빼거나 글자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런 조정을 내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이렇게 디폴트 세팅으로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는 세팅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형상을 따라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한 이후에 마치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이런 온 몸을 지배한 것처럼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의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에 같이 참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이제 불량품처럼 돼 있는 이런 상태가 마치 공장에서 스마트폰이 나올 때 딱 그 공장의 세팅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니까 죄의 권세,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죄 아래 타락 아래에서 거하는 인간의 이런 본성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참 그 나쁜 일들을 쉽게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만큼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죄성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있게 된 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셨는데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 아래로 옮겨오는 그런 주권 이전의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울 스스로도 지금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사단이 이렇게 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가 복음 사역자로 그의 삶을 다시 드리게 될 때 그때 이제 한 가지 그의 소명의 한 가지 분명 목적은 자기처럼 이렇게 사단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예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다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소명의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러니까 기업을 얻는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또 하나님 나라도 같이 또 연결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분깃 유업을 같이 누리는 자들로 이렇게 초청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받은 소명의 세 번째 그 목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목적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명과 구체적인 세 가지 목적 자체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바울과 같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우리 모두가 사실 받게 된 소명이고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의 인생의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이런 병원에 이제 누워 계신데요. 젊으실 적에 이제 아주 이런 교회를 반대하는 열심이 아주 대단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님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예수 믿고 하는 것을 많이 그 반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막 이렇게 삭발도 막 시키고 막 그렇게 좀 많은 그런 좀 그 바울과 같은 그런 많은 그 이런 나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기도가 이긴다고 우리 어머님 기도 계속 하시면서 인내하고 우리 목사님 같이 또 권면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어떤 이런 그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지금 경험했던 이런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다음에 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예수의 권세 아래로 옮겨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이런 은혜도 주셨지만 아버지의 변화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또 주신 것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저 역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극적인 변화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를 알면 알수록 결국 더 바울과 같이 그런 극적인 변화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어느 것이 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인지 어떤 것이 가장 축복된 그들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에덴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또 더불어 저와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런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증인으로서의 그 소명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인식이 또 한 번 더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같은 소명받은 자로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소명의 목적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소명에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명을 부르신지를 알았을 때 바울 사도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고 19절 20절에 보니까 특별히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내가 막 그 거스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메섹에서와 다메섹에서 회당에서 자기가 박해하러 갔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 자기 간증을 나눴고 사도들이 믿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 믿게 됐다 다들 쉽게 믿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했고요. 또 이방인에게까지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고 이렇게 선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자기가 목적을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 소명을 분명히 인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했고 그다음에 그와 같은 소명에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한번 그러고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그와 같은 소명을 소명에 일치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유대를 방문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전달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 한 것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셨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심지어는 지금 이 그 당시 정치적으로 가장 세력 있다는 두 사람 앞에서 이 로마 총독하고 그다음에 그 헤롯 아그리파라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고 있고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총독 베스토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조금 더 뒤에 나오는데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의 간증, 증언한 이런 삶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 시작되고 뭐 끝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있었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의 권세로 옮겨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소경됐던 사람이 영적으로 소경됐던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빛을 보는 사람이 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바울이 지금 비굴하게 어떤 지금 자기 변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누구 어떤 왕이라도 바울은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간증을 전하고 있는 것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이를 정말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이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까지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29절에 그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여기 가신 거 말고는 다 나와 같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자신 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 계속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는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두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고 또 참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으신다면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는 당신의 종이요 증인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소명에 대한 한 가지 확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에 일치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나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가정주부로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일에 많은 시간을 쏟는 분도 계실 테고 직장에서 또 아니면 연구소 연구원으로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로 혹은 교사로 예술인으로 또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참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일에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가정을 경제를 또 책임지는 데 그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목회자로 부르신 거 아니고요. 선교사로 부르신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때 특별한 어떤 사역으로 부름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들도 저마다 다양해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섬기시지만 어떤 분들은 헌금위원으로 어떤 분들은 또 구역장으로 또 구역을 섬기는 일로 주차를 하는 일로 많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어떠건 분야가 어디건 어떤 방식으로 간에 우리에게 공통적인 소명이 하나 있다면 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의 종과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종과 증인으로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예수의 권세 아래로 초청해서 그 권세 아래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고,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증인으로서 이런 그들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일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가 그런 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야겠죠. 혹시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정말 나에게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성도들이 충성된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시고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덴 장로교회를 통해서 포틀랜드 지역에 더 많은 예수의 종과 증인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덴 장로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불신자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포틀랜드 지역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역 사회에서 더욱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전환기에 정말 좋은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때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의 증인된 삶, 이 소명에 일치된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더욱더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더욱더 높여지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배우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계속 은혜 안에 또 하나님 도전받고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에덴 장로교회를 통해서 또 왕성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 목사님과 또 모든 부교역자들 또 함께한 모든 장로님과 또 권사님 또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